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라이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 중인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논의가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자지구 내 많은 어린이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대량 학살이며 인도주의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미국 등 서방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더욱 슬프다며 서방국들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원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지지 덕분에 러시아와 이란 관계가 지난 1년 동안 좋은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과 공중투하식 유도탄, 포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어제 양국 관계의 정상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의사를 재확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이 지역에 오랫동안 평화를 이룰 역사적 기회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군인 포로 32명을 석방하고 아르메니아는 억류 중인 아제르바이잔 병사 2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아르메니아는 내년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29차 당사국 총회의 개최지 후보지에 아르제르바이잔이 지원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국의 이번 합의가 평화협정을 마무리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1991년 옛 소련이 붕괴한 이후 벌어진 민족 간 분쟁 뒤 아르메니아 자치 세력에 의해 운영되어온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지난 9월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등 30년 넘는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접수된 공소장에 따르면 바이든 씨는 조세 관련 중범죄 3건과 경범죄 6건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바이든 씨가 마약 재활에 쓴 7만여 달러를 포함해 마약, 여자친구, 호화, 호텔, 임대용 부동산, 고급 자동차, 의류와 개인 아이템 등에 막대한 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의 유죄가 인정되면 바이든 씨는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씨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씨는 관련 세금을 전액 상환했다면서 헌터의 성이 바이든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델라웨어주와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델라웨어주 검찰은 지난 9월 불법 약물 사용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부매한 혐의 등으로 바이든 씨를 기소했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오늘로 나흘째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대한 포위 공세를 이어가면서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시누아르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하마스 기지들을 공격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반면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시누아르는 칸 유니스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어제 발표를 통해 지난 하루 동안 350명이 사망했다며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최소 17,17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 남부의 한 유엔 구호시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근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의 민간인을 겨냥해 발사한 로켓 발사함 12회를 청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접경한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난 13일 공격 과정에서 로이터통신 기자 한 명이 사망한 데 대해 이스라엘군은 오늘 성명에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머리들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실무 그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고령의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이 오늘 모두 기록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12월 중 가장 기온이 높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국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오늘 남포는 16도, 개성도 16도를 기록했는데요. 토요일이 내일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5도, 낮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창의적 시도에 북한 정권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s taken very dangerous steps with respect to Russia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to Russia's campaign.
캠벨 지명자는 이날 북한발 위험 감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묻는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적 캠페인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취한 매우 위험한 조치에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영내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과 다른 핵 역량을 계속 완성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도 샤츠 의원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억지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캠벨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우리가 새로운 시기로 향하고 있고 그 시기가 상당히 염려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this has flummoxed American diplomats for decades. But I'm concerned as you are.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조치는 주로 북한에 대한 영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취해 왔고 이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북한과 건설적인 외교적 관여를 한 것은 베트남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었다며 그 이후로 북한은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시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last constructive diplomatic engagement that we had with North Korea was the aborted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기에 북한의 백신 제공을 제의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관여도 제안하는 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법을 시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서한을 보내거나 접근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문제는 동맹 파트너와 더 깊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캠벨 지명자는 미한일 삼각 공조 강화 분위기에 맞춰 중국이 한국, 일본과 자신들만의 삼각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캠벨 지명자는 알다시피 한일 중 3자 관계는 우리보다 시점상으로 훨씬 앞선다며 중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은 2000년대만 해도 매우 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you know this, but their trilateral far precedes ours. The trilateral that went on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다만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관여를 보류하면서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그런데 중국이 역내에서 우리가 취한 조치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베트남, 인도 등과 안보 측면에서 취한 조치를 사례로 들며 중국은 이런 일들이 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는 일본과 한국이 에너지와 기술, 안보, 인적 교류,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미래에 집중하기 위해 마침내 근본적으로 적대감을 제쳐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목표한 것이라고 캠벨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일본과 한국이 취한 위험 부담과 용기를 더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가능한 한 그들이 한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want to also just say it is in our interest to commend more publicly the risks and the courage.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지금 우리가 일본, 한국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신뢰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공석이던 국무부 부장관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행정부 내에서 아시아 지역의 외교 및 안보 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들어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앞으로 미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국무부 부장관으로 공식 임명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실무 그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7일 한국, 일본과 이날 일본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미한일 외교 실무그룹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암호화폐 탈취, IT 종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3국 및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무그룹을 통해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IT 종사자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민간 사업과 관여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며 3국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3국 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의 뒤 3국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이 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IT 노동자를 포함한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향후 미한일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논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범정부적 노력 중에서도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사이버 분야 대응을 포함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3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차원의 협력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 안보대사가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또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 내 북핵 사이버 분야 담당자가 다수 참석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실무그룹 설치는 지난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입니다. 미한일 정상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는 9일 열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수장 회의에서 3국 협력 개선을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일 안보수장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압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 특히 안보 분야, 특히 즉 국방과 관련된 군사 분야와 사이버 공간에서 3국 협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에 관한 모든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 간 대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경제적 괴롭힘 관행이 논의되지 않은 적이 많지 않다고 말해 해당 문제도 의제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태영 한국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내일 서울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한일 3국 정상 간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현안과 글로벌 문제, 경제 안보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포함된 최종안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미한 동맹 강화가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의결한 뒤 양측이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당초 상원이 의결한 법안에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포함됐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는 한반도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수권법안이 제정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과 협력해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받을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의회 내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역량 보유 여부와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이 미국과 한국, 다른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되기 최소 45일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를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한편 국방수권 법안은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86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군 장병의 임금을 약 5.2% 인상하는 내용과 특정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를 국방부가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타이완 군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과 자문, 제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국방수권법 최종안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됩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 방위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따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방수권법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도달할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 당국 국장급 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하고 영내 안보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 정권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응해 억지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5일부터 사흘간 일본에서 확장 억제 대화 EDD를 개최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7일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지속적인 장으로서 2010년 EDD를 창설했다며 이날 회의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양측은 지역 안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일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협력 강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이번 대화는 미국의 2022년 핵태세 검토 NPR 보고서에서 명시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은 해당 대화를 통해 일본의 역량에 기반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측은 미일 상호협력 안보조약에 따른 일본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일 동맹의 통합 억지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미일 양국이 확장 억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영내 억제에 기여하는 동맹의 재래시 역량과 미국의 핵 역량을 검토했으며 억제 효력 강화를 위한 동맹의 전력 태세와 활동을 최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행위자들의 핵 무기고가 다양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도전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는 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미국이 미국 전략 자산의 역내 억제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잠재적 공격을 방어하고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이 더 준비될 수 있도록 도상 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유와 훈련, 연습의 개선을 통해 동맹의 정치, 외교, 국방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한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율을 개선하고 동맹의 역량과 태세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소재 아이노우라 주둔지에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을 방문해 여단의 임무와 상륙작전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여단이 일본 서남 열도 방어와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EDD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 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 신고 미야모토 외무성 북미국 차장과 아치시 안도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적인 미사일 개발과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로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3국 조기 경보 등 정보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7일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22 미사일 방어 검토에서 강조했듯 공격용 탄도, 순항, 초음속 무기와 무인 항공기 시스템과 로켓을 포함한 적 미사일 시스템의 수량과 다양성, 정교함의 급속한 확장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적들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공격을 통해 중동 지역의 미군을 포함한 군사력과 주요 인프라,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해왔다면서 그 목적은 군사적 우위 확보, 주민 협박 및 테러,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장거리 정밀타격 시스템이 영내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 시스템은 미국이 중국 주변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제한할 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란 설명입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북한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시험, 개발,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런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과 함께 북한이 공격적 핵무력 태세를 헌법으로 채택함으로써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일본과 한국 방어를 위해 두 나라에 패트리아 포대를 배치했고 한국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적들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공동의 이익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한 3국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에서 동맹 및 파트너의 역할을 묻는 공화당 스콧 데잘레이 의원의 질의에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에 대비한 조기 경보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3국 공동 조기 경보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일 두 나라 모두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양자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한일 두 나라 그들은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3자 협정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put in, putting in place an ability to do trilateral shared early warning. So they both have radars. They can benefit each other. As
이날 청문회에서 당국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세계 각지에서 미사일 방어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정된 미사일 방어 전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역별 작전과 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클레어 길 준장은 적의 역량 강화, 전투사령부의 미사일 방어 요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미군의 항공 미사일 통합 방어 전력에 갈수록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ncrease in adversary capabilities in combatant command demand, Russia's war in Ukraine, and the Israel-Hamas conflict place an ever-increasing strain.
길 준장은 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전투사령부가 미사일 방어 부대를 계속 요청하지만 이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과 문제가 발생해 당장 미사일 방어가 필요한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느라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지만 수량이 한정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와 향후 전력 확보 계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의 방위 산업이 미사일을 충분히 생산하기에는 공급망이 취약하다면서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추가 안보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500억 달러와 패트리엇 미사일 연간 생산량을 550기에서 650기로 늘리기 위한 7억 5,50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한국 전개를 통해 확장 억제와 동맹국 안보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다고 미국 전략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7일 동맹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의 전략 폭격기 B-52와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전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 대담에서 확장 억제 및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사령부의 올해 두 가지 노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did in STRATCOM this year prove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to allies.
앞서 지난 7월 미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42년 만에 부산에 기항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 전략 폭격기 B-52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B-52는 한국, 일본 전투기들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미한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에 대한 호위 비행을 한국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이런 훈련을 통해 미한일 3국은 상호 신뢰 구축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 등 적과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2일자 논평을 통해 미 핵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처럼 10일에 1차 전개되는 곳은 없으며 핵전쟁 연습이 5일에 1차 감행되는 곳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핵 전략 자산들의 모항을 한반도로 옮겼다고 착각할 정도라며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양국 관계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국제정세 등을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김정은 정권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미한일 공조와 국제사회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한 것을 포함해 각계각급에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야키바 국장은 내일 열리는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제회사기구 IMO 정기총회에서 북한 당국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가 해상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 제33차 총회에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가 국제 해양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다는 회원국들의 규탄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시작돼 지난 6일 종료된 IMO 총회 첫날 회의에서 일본 대표로 참석한 고쿠바 고노스케 국토교통성 부상은 북한의 지난달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에 대해 일본은 이번 위성 발사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거듭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21st, North Koreans conducted a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r a satellite.
이어 이러한 행위는 선박의 안전뿐 아니라 해상 국제 공급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해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연대를 표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및 관련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 대표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n the spirit of upholding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Japan,
한국 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은 국제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함께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국제해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강화된 조치에 관한 IMO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 결의 531호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IMO 회원국들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규탄에 대해 북한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총회 이틀째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라면서 전시 상태인 한반도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사 침략 움직임을 정찰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는 유엔 우주조약에 명시된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권을 박탈하려는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유엔 헌장 등의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적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O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치기구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기술 전문기구인 IMO 본연의 임무를 비춰볼 때 북한의 합법적 위성 발사가 IMO 회의에서 제기되고 논의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MO is by no means a political organization for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최 대사는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이번 IMO 총회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이용하려는 일본과 한국의 앞선 성명을 전적으로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북한은 앞으로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자주권을 더욱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밤 10시 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에도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IMO 회원국들은 같은 날 열린 해사안전위원회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 531호를 채택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33차 IMO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선박 간 불법 환적과 제재 회피 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새롭게 채택됐습니다.
We adopt the resolution on urging member states and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promote actions to prevent illegal operations. 총회 의장인
칼리드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영국 주재 사우디 대사는 총회 마지막 날인 6일 모든 회원국과 관련 이해 당사국들에게 암흑선단 또는 그림자 선단의 해양 분야 불법 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것을 촉구하는 부속서 7조 29항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가 사전 입수한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이른바 암흑선단 또는 그림자 선단이 제재 회피와 안전 또는 환경 규정 회피 등 기타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선박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국 및 항만국의 통제 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또는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박 탐지를 피하는 행위를 불법 해상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등록국은 자국 국적 선박에 대해 선박 간 환적에 대해 계획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고 선박에 전자기록이 남는 문서 발행을 포함해 선박 간 환적 시기와 장소를 등록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연안국에게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선박 간 환적 감시를 강화할 것과 위법사항 적발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조치를 촉구한 이번 결의안에는 다만 불법 활동을 하는 특정 국가명이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대표부는 IMO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의 제기와 우려를 표명했고 총회 의장단은 이를 총회 다른 결정과 부속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Assembly has noted the reservations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concerns expressed by the
IMO.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비롯한 IMO의 이번 결의안에 지적된 다수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을 동원해 불법 요류 수입과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들이 중국 영해 혹은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박 등과 불법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IMO가 항적을 항시 추적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북한 선박들은 과거 전력을 숨기고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 AIS를 끄고 운항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 깃발을 달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안보리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AIS 의무 조항을 무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한이 무단 가동하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시설이 크게 늘어나 3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위성 정보와 유관 관찰 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파악했다며 북한 정권의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시설이 반년 새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김정은 정권이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 작업도 최근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정권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의 설비를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잔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한국 측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재산권 침해 행위 즉각 중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이런 행위에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조건 없는 협상 제의를 계속 거부하면서 영내 긴장 완화 등 대화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미 대화 재개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비판 차원에서 나온 담화로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했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또다시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7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현재 환경에서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의 모든 접촉 노력을 거부했고 미 측이 서한을 보내거나 북한과 접근하는 데 있어 이에 응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공식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미 측 제안을 무시하고 핵 보유국임을 자부하면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주요 전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선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익을 얻기 힘들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국은 계속 공식적인 대북 정책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를 하면서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현실에 맞는 정책적인 유연성을 지닐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캠벨 지명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능력 완성 움직임에 우려하면서 억제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질주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핵무력 사용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권의 종말이다. 그 메시지가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현실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만 벌써 10번이 넘지 않았습니까? 전략 자산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계속 의지와 능력 차원에서 억지를 걸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화 거부가 지속되는 배경엔 2019년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4년 새 전술핵과 전략핵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봤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4년 전 미국과의 협상에선 적어도 겉으론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핵 군축 협상을 노고로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특히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북한이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시켜 대북 추가 제재를 막아주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을 핵무력 완성의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북한이 외교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핵무력 고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능력을 상당히 진전시켜 놔야지 혹시 다음에 협상의 기회가 오더라도 우세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완성을 향해 전력 질주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현욱 교수는 북한은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바이든 대통령 득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전쟁과 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도발이 발생하고 바이든 정부가 또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봐야죠.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국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집권 여당이 패할 경우 북한은 임기 후반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을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모종의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가 고령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7일 아직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희생자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이런 사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중 북한 인권 책임 규명에 관한 부대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속돼온 외국인 납치 문제와 전쟁 포로 문제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유엔 주재 한국과 캐나다 대표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창의적 책임 규명 경로 모색을 주제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 조명이 목표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많은 희생자들이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지만 그 가족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가능하다면 유해를 돌려받고 정의를 구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the COI concluded that the long-standing issue of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primarily from Korea and Japan, and prisoners of war.
터너 특사는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책임 규명을 위한 거듭된 촉구와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 규명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10년 전인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COI가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많은 행위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함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꼽았습니다. 터너 특사는 2013년 12월 COI는 중국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과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이런 행위가 북한의 국제 범죄를 방조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December 2013, the Commission of Inquiry wrote a letter to the PRC in which it summarized its concerns relating to Beijing's policy and practice of forced repatriation.
터너 특사는 또 2014년 COI 보고서와 유엔의 후속 결의는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유엔 결의가 언급한 다른 책임 규명 메커니즘은 관할권을 명시할 수 있는 외국에서의 기소가 포함되며 이런 기소의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 형법의 범위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다른 곳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가장 최근에는 유럽에서 ISIS와 시리아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 관할권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 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어느 국가든지 행사하는 형사 관할권을 말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서울 사무소에 따르면 2022년 독일 법원은 시리아에서 자행한 고문을 비롯한 반인도 범죄 혐의로 시리아 국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융 또는 비자 제재를 들었습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북한 정권에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터너 특사는 아울러 이런 제재는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잠재적 억지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온 지 내년이면 10년이 된다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 책임 추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ICC에 회부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로 북한을 회부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 중국이 이제 그 비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있을 일이 아니고요. ICC의 관계자나 이제 ICC의 당사국들, 정부들을 이제 계속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번 그 이 부대행사를 연 이유가 북한의 그 지휘 명령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을 식별하거나 조사해서 파악해내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이날 행사에는 지난 10월 9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의 둘째 언니 규리 씨도 참석해 동생의 사연을 소개하며 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철옥 씨는 지난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탈북해 중국 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16살의 딸을 낳고 25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지난 10월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규리 씨는 행사 뒤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생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게 없고요. 한 가지 그냥 희망을 그냥 저희 동생을 좀 가족의 품으로 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 잡혀있는 탈북자들도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에 불법 환적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선체를 맞댄 선박 여러 척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석도 인근 해상에서 이 같은 환적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7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선체를 맞댄 채 붙어있는 선박들이 포착됐습니다. 약 80에서 110m 길이 정도로 추정되는 이들 선박 무리는 모두 7개로 서로 멀지 않은 곳에 밀집한 채로 각각 두 척씩 붙어있습니다. 특히 세 건은 가운데 선박을 사이에 두고 선체를 맞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석도 인근 해상에서의 이 같은 환적 정황은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에도 이곳에서 선박 여러 척이 나란히 붙어 환적을 하는 정황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선박 4척이, 20일에는 최소 10척, 14일에도 3척이 밀착한 모습을 포착해 전했습니다.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의 모습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중순까지는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환적이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BOA가 지난달과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석도 일대에서 포착한 환적 의심 정황은 최소 30건에 달합니다. BOA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초도 인근 해상에서 모두 38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한 바 있는데 이를 모두 더하면 올해 북한 영해에서 이뤄진 환적 의심 사례는 모두 68건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권을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연말 특집 2023년을 장식한 미국의 주요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16년 12월 8일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를 선회하고 돌아온 우주인 존 글렌이 95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계획 비행팀 중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존 글렌은 1921년 미국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2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글렌은 일본에 보복해야 한다며 대학을 그만두고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해군 항공사관학교 후보생 과정에 들어가 조종사 훈련을 받은 그는 1년간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로 바로 태평양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1952년에는 한국 배치 명령을 받고 1953년 2월부터 전투기 조종사로 싸웠습니다. 한국의 공중전에서는 소련의 미그기를 격추해 유명해졌습니다. 글렌은 한국전쟁을 끝으로 전투기 조종사 복무를 끝냈지만 1954년 다시 미 해군 시험 비행조종학교에 들어가 테스트 파일럿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1959년 글렌을 미국의 머큐리 우주계획에 발탁했습니다. 머큐리 계획의 우주인은 글렌을 포함해 7명의 팀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1962년 존 글렌은 역사적인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글렌이 탄 우주선 우정 7호는 강력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글렌은 차질 없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지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지구를 3바퀴 돈 다음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글렌은 미국 우주비행사상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돌고 귀환한 우주인이 됐습니다. 1978년 12월 8일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 골다 메이어 여사가 80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러시아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나라에 살던 박해가 있었으나 당시 러시아 키예프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가장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 아버지가 먼저 미국으로 떠났고 골다 메이어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는 골다가 8살인 1906년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15살 때 사회주의 유대주의 회원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에 눈을 뜨고 1921년에 팔레스타인으로 가 이스라엘 건국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과 함께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앞장섭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1969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됩니다. 취임 첫해 중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고 1969년부터 이스라엘을 이끌며 1974년 총리에 재선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알아온 백혈병이 악화됐고 1973년 벌어진 제4차 중동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임합니다. 그리고 1978년 12월 8일 골다 메이어는 세상을 떠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